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딥시크 사태 이후 엔비디아 오픈AI 등 AI 업계의 흐름에 대해 4개의 큰 축으로 흐름을 짚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거대 담론 말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항상 궁금한 것은 그래서 엔비디아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겠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딥시크가 새 모델을 공개한 이후 OpenAI와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AI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17%나 폭락했고 아직까지 회복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엔비디아 주주라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할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근거입니다.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들고 간다면 어떤 근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지,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팔아치운다면 어떤 근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지, 그런 근거를 확립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근거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줄일 거라는 근거가 나에게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 근거에 기반해서 지금 주식을 130달러에 팔아야 할까요? 일단은 여기서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얼마나 줄일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5% 줄이는 것과 50% 줄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애초에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미래에 많이 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어떤 주식에 악재가 될 근거들이 많아도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라면 매수할 만할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호재에 대한 근거들이 많아도 이미 너무 비싸면 매도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잘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이세 가지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의 정보를 인풋으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정보를 프로세싱해서 매매라는 아웃풋을 내놓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우선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그 세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이첫 번째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 부분, 그 근거를 구체적인 매수매도 의사결정으로 변환하는 어떤 틀,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면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주는 성숙하고 안정된 기업,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제 이런 기업들은 미래에 받을 배당을 그 배당 성장률로 쭉 나열한 다음에 매년 받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적정 주가를 도출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분자에는 이번에 받는 배당이 D면 내년에는 G%만큼 성장한다고 하면은 D 곱하기 1 플러스 G%겠죠. 그 다음 해에는 이 제곱이 붙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 배당이 뭐 100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3%면 100, 103, 뭐 106.09 뭐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미래에 받을 현금 흐름이고요. 그 다음 분모에는 할인율 R을 적용해서 이렇게 복리만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줍니다. 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요 분모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러분에게 당장 100만 원을 줄까 아니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줄까 물어보면 당연히 당장 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100만 원을 은행에만 넣어도 1년 후에는 103만 원이 되니까. 그 말은 1년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이 100만 원은 실제로 현재 가치로는 할인을 해서 한 97만 원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년 후에 받는 배당일수록 현재 가치로 이제 많이 할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배당 할인 모형을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이런 수식이 되고, 이걸 그냥 간단히 사측 연산으로 정리를 하면은 깔끔하게 이런 간단한 식이 됩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적정 주가는 내가 받는 기대 배당에다가 할인율 빼기 배당의 성장률로 나눈 이렇게 간단한 식이고, 이 수식은 이제 어떤 성숙한 배당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죠. 그럼 예를 들어 맥도날드 배당이 10달러고 매년 5%씩 성장하고 지금 뭐 10년물 국채나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할인율이 뭐 7%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식에 요거를 대입해서 10 나누기 7% 빼기 5% 하면은 10 나누기 0.02가 되니까 500달러가 나오죠. 이게 맥도날드의 적정 가치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500달러가 적정 가치란 건 아니고 지금 아무 숫자나 넣은 예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맥도날드 CEO가 실적 발표 때 앞으로는 조금 패스트푸드 수요가 떨어져서 배당을 4.5% 정도밖에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프레임이 없다면은 배당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악재인가? 그냥 되게 추상적인 레벨에서 있겠지만, 우리가 요 프레임을 이제 알기 때문에 여기에 4.5%를 대입하면은 400달러가 도출이 되고, 이 배당 성장률이 떨어졌다니 악재, 그러니까 어떤 판단 근거가 있을 때 우린 이 프레임을 통해서 아, 그 악재가 맥도날드의 적정 주가를 20% 정도 하락시키는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뭐 $450라면은 매도라는 의사결정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이 흐름에서 1번과 2번이 둘 다 필요한데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근데 1번은 누군가가 테크니컬하게 뭐 한두 시간 벼락치기 강의로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를 찾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좋은 글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의 좋은 분석도 읽어보고 하면서 스스로 사고력과 교양 지식들을 많이 쌓으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키워야 하는 부분이고요. 2번은 이제 테크니컬하게 투자 강의들을 들어서 한 번 잘 습득하고 몇 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적정가치 계산을 몇 번 해보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 공부를 할 때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에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막연하게 헤매게 되는데요. 아무리 누가 엔비디아에 대해 좋은 분석을 한 걸 읽어보고 아무리 뭐 실시간 속보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해서 나만의 근거를 쌓더라도 이 뒷단에 있는 근거를 구체적인 투자 의사 결정으로 변환할 수 있는 프레임을 모르면 그러한 근거들은 추상적인 영역에서 막연하게 떠돌면서 매수 매도가 꼬이게 되고요. 반대로 이 앞단에 있는 본인만의 사고과정 없이 단순히 테크니컬한 적정가치 계산 프레임만 배워봤자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흔히 가치투자 강의를 어디 가서 여러분이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의 기대는 아, 내가 저런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배우게 되면 딱딱딱딱 가정값들 통해서 적정가치 계산해서 적정가치보다 15% 안전마진 더 낮은 곳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내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지만 그 모델은 이 부분에서의 프레임일 뿐이고 이 모델에 넣는 그런 인사이트와 재료들은 본인의 사고력이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 과정을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DCF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방식은 이런 식으로 엄청 보기만 해도 복잡한 수식들로 점철된 그런 엑셀 파일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성해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애초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가정값들 뭐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25%가 적정한지 50%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리서치해서 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게 애널리스트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이런 가정값들을 스스로 리서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리버스 DCF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구현한 간단한 방법론을 오늘 활용해 볼 텐데요. 이 방법에서는 이렇게 가정값들을 계산해서 적정가치를 도출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엔비디아의 현재 시장 가격이 적정 주가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시장 가격에 내포되어 있는 성장률 등의 그런 가정값들을 추출해 드린 뒤에 이제 그 추출한 가정값이 합리적인지를 내가 판단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미래 몇 퍼센트로 성장할까? 이거는 개인이 리서치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엔비디아의 매출이 미래 30%로 성장한다는 가정이 합리적일까? 이 부분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냥 이리저리 찾아보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난이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접근법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에 대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입장하시는 3기 펠로우 참가자분들은 지금 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래도 대충 그러려니 하시고 나중에 심화편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겠구나 감만 잡으신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에서 왼쪽에 종목 가치 평가로 들어가셔서 이 리버스 DCF의 새 DCF 시작을 누릅니다. 이제 종목은 엔비디아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디폴트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기준일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종가와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 자동으로 추출되어 있고요. 지금 요게 이제 목요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 요 추정 기간의 경우 엔비디아가 뭐 향후 10년간은 유의미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10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어떤 성장 형태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 이 아래쪽에 최근 성장률 보시면은 매출액이 막 125% 상승했죠. 그래서 성숙산업이라고 할 순 없고 고성장기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최근 순이익률은 55%로 어마무시하지만 지금 요 10년 추정기간의 최종 연도 그러니까 10년 후까지 55%를 쭉 유지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어쨌든 경쟁이 점점 심화될 건데 그래도 여전히 10년 후에도 마켓 리더 포지션은 굳건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55%랑 이제 지난 10년 평균인 30%보다 살짝 높은 한 35% 정도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 연도 잉여 현금 흐름 전환 비율은 지금 이 툴팁 보시면은 순이익 중에 잉여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전환이 되는지인데, 잉여 현금 흐름 이런 의미 같은 거는 뭐 심화평 강의 참조하시면 되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보수적으로 지난 12개월의 값인 89.65%로 두겠습니다. 그다음 PFCF 멀티플은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배수인데요. 저희가 아까 디폴트로 요거를 선택했죠. 이제 PE가 순이익 대비 주가고, PS는 매출 대비 주가인 것처럼 PFCF는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주가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2021년 이후에 암호화폐와 AI 수혜를 받아서 지금 22년도, 23년도 멀티플이 이때 되게 높게 유지되어 오긴 했는데, 이제 10년 후 최종 연도쯤에는 뭐 경쟁도 심화되고 성장성도 저하되면서 신사업에서 오는 성장도 이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서 지금 현재 멀티플인 61보다는 낮고 S&P 500 지수의 평균인 30배보다는 높은 35배 정도로 두겠습니다. 이런 거 설정하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쭉 이제 기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10% 정도 두면 되는데, 딥시크로 인해 촉발된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확대된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고 싶으면 이것보다 좀더 높은 뭐13% 정도 사용해도 되겠죠. 이러한 가정값들은 본인이 적당히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해도 되고, 엔비디아에 대해 다룬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시면 각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또 정리해둔 그 섹션이 부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심자라면은 그런 레포트 읽어보고, 이분이 쓰신 논리가 되게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쓰시는 가정값들을 가져와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제 과거 평균이랑 최근 12개월 값, 그런 이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좀더 보수적으로 넣을지, 좀더 공격적으로 넣을지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선택을 하시고, 조금 이따 이제 민감도 분석해서 이런 가정값들을 변화를 주면은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부 다 이제 보면서 감을 잡으시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요런 부분에서 살짝 보수적인 가정들을 했죠. 그래서 가정을 집어넣으면은 지금 시장 가격이 적정 주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 내재해 있는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22%고, 잉여 현금 흐름 연평균 성장률은 16%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보라색 선이 이제 매출 성장률인데, 실선이 지금까지의 실제 성장률이었고, 이후 평균 성장률이 22%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짙은 남색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향후 5년간의 매출 성장세 컨센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입력한 값들이 합리적이라면 지금 이 주가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향후 22%씩 성장한다는 가정을 반영 중이며,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이런 추정치보다 낮게, 싸게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인 130달러가 그렇게까지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 몇 년간 딥러닝의 발전과 AI 투자 열풍 때문에 5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왔던 매출 성장률이 향후 10년 동안 지속되진 않겠죠. 만약에 시장 가격이 그런 기대를 하면서 형성돼 있다면 최근 딥시크 사태가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벤트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130달러라는 가격에는 엔비디아 매출이 향후 뭐 50%씩, 100%씩 성장한다는 가정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22%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성장한다는 가정이 담겨 있고, 이것은 여기 월가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보다도 보수적인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뭐 다른 기업이 혜성처럼 대안이 되는 칩을 내놓거나 하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가격이 고평가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 계속 보시면은 이 아래에는 제가 입력한 가정값들이 이제 과거 평균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어느 수준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 아래에 민감도 분석이 상당히 유용한데, 이 가정값들을 제가 넣은 것들을 변화시키면은 적정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이익률이 지금은 55%지만 10년 동안 한35% 정도로 수렴할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5%가 아니라 뭐한25% 정도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보시면은 조정 주가는 이제 95달러로 지금보다 약27% 정도 낮습니다. 혹은 거꾸로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 그 순이익률이 55%였는데, 이 순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제 적정 주가는 194달러라고 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또두 가지 변수에 대한 상호작용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흔히 사용하는 할인율인 10%보다 좀더 보수적으로 높은 값을 사용했고, 잉여 현금 흐름 성장률도 꽤 보수적으로 가정했으니까 이두 가지가 변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상대 주가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주가 대비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릴지 이렇게 표로 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편에 걸쳐서 딥시크와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벨리 펠로우 프로그램 상기분들이 입장을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정원이 다 차며 마감할 일정이라서 원래는 아마 상반기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린 지 4주 남짓 만에 벌써 정원이 한 80% 정도 차고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펠로 3기가 이제 기수제 펠로 모집의 마지막 기수인데요. 이제 기수제 펠로는 영구적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대폭 할인해드리는 부분이랑 커뮤니티 활동으로 포인트 쌓으시면 아예 이용료 자체를 쭉 면제해드리는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파격적인 혜택이 들어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개발 중인 플랫폼에 입장하셔야 되는 그 불편함에 대한 점이랑 또 초창기 펠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월가지 구독자 출신의 좋은 분들로 잘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격적인 혜택들을 담은 그런 특별 계정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에 플랫폼 개발 완료될 줄 알았어서 이런 혜택들은 2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 기능들이 기존 기획보다 훨씬 더 많은 40가지로 좀 늘어남에 따라서 개발 기간이 1년 밀리는 바람에 3기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제 이번 하반기에 벨리 베타 서비스 종료하고 정식 서비스 론칭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진짜로 3기를 마지막으로 폐지를 하고요. 기수제가 폐지되고 나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이제 벨리 베타 서비스 종료하고 요 상시 모집제로 오픈하면서 가격도 대폭 오르고 이용료 연구 할인이나 면제 같은 혜택들도 이제 제공되지 않을 방침입니다. 물론 기수제 분들이 받으신 요 특별 계정의 혜택은 당연히 이때도 계속 유지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 어느 시점이라도 벨리를 사용하거나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마지막 기수제에 들어오셔서 특별 계정을 받으시는 게 정말 두고두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자부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딥시크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